Welcome to the Sunday worship service of July 19th, 2020 of New York Church.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He is my God and I'll praise Him. My Father's God and I'll exalt Him.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to your worship. Help us to the open hearts that we receive your word with embrace, with openness. Fill our life with your spirit as we listen to your w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Today is the fifth installment of a trilogy of wrath, pillar of fire and cloud.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Exodus chapter 12, 13, 14, and 40. I trust you can find the text from the program that has been sent along with it, this recording. It is quite surprising to note the Bible repeatedly describes the ragged multitude of Israelites and other ethnic people using the military term like divisions. That is not the reality of people for sure, but the description clearly shows how Jehovah God intends to shape the people in time. So today's focus is how this God trains his army of former slaves to become the army of God. First, it is by the way of learning to follow the pillar of God. Second, it is by the way of knowing the pillar of God, who He is. First, like freed Israelites, we too were enslaved to the sin and power of this world. Before God frees us from our bondage, it is one thing to be freed from the slavery, but quite another thing how to live as a freed people, not to follow the former way of slaves. Like Israelites, we need to learn to follow the new master, Jesus Christ, this time not as a slave, but as a servant whose master has the best interests for this servant, adopting us to be the heirs of his inheritance. First, the thing we need to learn is to trust God's guidance and follow His lead. Everyone knew the easiest way to go to the land of Canaan from Egypt is to follow along the seashore northward. It would take a week as an individual traveler and as a month at most as a multitude. There was an established route dubbed as a King's Highway, for it is often used by the invading army between Egypt and Mesopotamia to conquer the other side. Canaan, today's Palestine, is in the middle. But to their surprise,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suddenly appeared before them, and Moses led them to southward all the way to the point where the only way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e land is through the Red Sea, and they would inevitably be in the hostile environment, the desert environment, far from the familiar and rich, fertile Nile River, and they enjoyed it so long, 400 years. Though lived as slaves, at least they had their basic needs were provided in Egypt. But in the wilderness living, the Israelites had to learn to rely on their basic needs, food, drinks, clothing, living arrangement, totally dependent on God and His provisions. No wonder people grumbled and complained bitterly. But God had a different idea and plan in His mind. He really wants to build the army of God out of us, former slaves. He knew too well that we are not ready to wage the war. Yet, we still don't know yet how to act and think like God's army. So his first strategy for his army is to avoid the fight as much as possible and to put the distance from the threat as far as possible. In other words, when we don't understand the detour God is taking us to become to a certain point in our life, we have to accept his wisdom and his good intention upon the matter. He knows me and my readiness. Apostle Paul was too well aware of this temptation, so he wrote the Corinthian church, the new Christians, in chapter 10, 1 Corinthians chapter 10, it says, "For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e fact, brothers and sisters, that our ancestors were all under the cloud, that they all passed through the sea. They were all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They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and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accompanied them. And that rock was Christ. Nevertheless, God was not pleased with most of them. Their bodies were scattered in the wilderness. Now these things occurred as an example to keep us from setting our hearts on evil things as they did. Do not be idolaters as some of them were.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got to indulge in revelry. We should not commit sexual immorality as some of them did. And in one day, 23,000 of them died. We should not test Christ as some of them did, as were killed by snakes. And do not grumble as some of them did, and were killed by the destroying angel.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as an examples and were written down as a warning for us, on whom the culmination of the ages has come.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kind. And God is faithful.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ut of so that you can endure it. Whatever circumstance we may be in, that's the best circumstance God has provided for us. And he knows our heart. He knows our situation. He knows our readiness. He has a perfect plan laid it up for us an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it. Second, so God trains his army of former slaves to become the army of God by the way of learning to follow the pillar of God. And they had to learn to trust and obey, not to grumble. Secondly, God trains his army of former slaves to become the army of God by the way of knowing who the pillar of God is. Pillar of God usually leads the army of Israelites at the front, and they follow them. But when the Pharaoh and his Egyptian army with chariots attacked them, Exodus chapter 14 and verse 19 and following says, "Then the angel of the Lord, who had been traveling in front of Israel's army, withdrew and went behind them. The pillar of cloud also moved from in front and stood behind them, coming between the armies of Egypt and Israel. Throughout the night, cloud brought darkness to the one side and light to the other side, so neither went near the other all night long." What exactly happened was the pillar is an accompanying agent of God's angel. This angel literally means the one sent by God. That is another way of saying the Son of God, Jesus. This Jesus had protected the house of Israelites in the plagues of the firstborn and the host of other plagues in Egypt, and ultimately by the smeared blood on the doorposts of his sacrifice as a Passover lamb on the doorpost. And this smeared blood still doing the same kind of work, protecting the Israelites from the harms and threat of Satan and his worldly powers to take them back to the former way of slavery and to the world. This time he chose the form of a pillar of smoke and fire. And this points why the pillar of smoke and fire, cloud, is the exaggeration, is the multiplication of this smoke. It points at the burnt offering at the altar of bronze in the courtyard of the tabernacle. The smearing the blood is the one-time event, but the burnt offering is the continuous supply of God's Son's redemptive sacrifice day and night. If you come to think of it, where did this pillar of fire and cloud find the source of its burning day and night? That is exactly the question that Moses had when he first encountered this burning bush. Exodus chapter 3, verse 2 says, "There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flames of fire from within a bush." Moses saw that though the bush was on fire, it did not burn up. So Moses thought, "I will go over and see this strange sight, why the bush does not burn up." Because Moses was perplexed. It has a source of fire, burning energy, other than the bush. What you and I have to realize is God, is that the God the Son has been the pillar of a fire and cloud that continuously burns to protect and safe keep us, our family, business, church, life. And for each occasion that Jesus Christ paid the ultimate price for it, He has cost his life. We at least learn to appreciate the agents of God's protection and God has used in our life and expressed our thanksgiving. As much as we recognize and respect the agents of God's leading us forward. In conclusion, we have to accept that God has a master plan for us, for his kingdom's work, and do not hastily pass judgment simply based on visible circumstance and my thinking and my plan. God is shaping, molding, transforming us continually to make us to be his army of gospel messengers, to be the nation of his priests, even if it takes our lifetime and the hardship of wilderness. Philippians chapter 3, Paul says, verse 6 and following, says,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God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the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What God has studied out, whatever you and I have, whether it's a family, church, my life, whatever, it is God who began in our life. It is a good work. And he is the one who will carry it on until the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until the day we appear before him. And it is in Christ, everything will be complemented, supplemented, and completed. That's why we have a confidence. We have a joy. We have a pleasure of appreciating the each moment and the thanksgiving to the agent God has sent us, and the respecting, honoring the agent God is leading us forward. May the mercy of Father God, love of Jesus Christ, communion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upon us, as you have begun a good work in us and leading us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May the Holy Spirit sevenfold be with us, be with our family, be with our church, be with our neighbors, in our workplace,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the week, for the rest of our lives, forevermore. Amen. Amen.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노예와 전사와 예배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영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행복의 여정을 거쳐갑니다. 어떤 종속적 관계에서, 노예적인 관계에서 눌림과 억압에 시달리고 관계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전쟁 같은 사랑을 수행 중인 광야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이때껏 자기랑 사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었는데 근본 COVID-19 기간을 통해서 자기로부터 눌림과 해방을 맛보고 있다고요. 남보다 더 낯설고 부담스러운 타자가 되어 있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존중과 소망으로 영접해 보실 때 어떤 행복이 누려지시는지 경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말씀이 땡겨지고 묵상을 하는 자기를 발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입맛도 돌아오듯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은 말씀과 찬양과 섬김이라는 예배자의 징표를 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고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거의 왕망, 내가 현실의 기대와 다른 현실과 맞닥뜨려 좌절과 실패, 낭망과 절망,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 탄식처럼 내뱉는 그런 인생 여정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출소해서 사회로 복귀했다고 다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전과자의 낙인들이 있는데요. 감옥 밖의 현실은 더 복잡하고 냉혹합니다. 인간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인데요. 중단 잡촉들을 당신의 군대라고 자랑스럽게 거듭거듭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 군대를 인도하는 길은 에둘러 먼 길로 전쟁을 피하는 길로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처럼 행군하니까 무리에 무리에 그 힘을 보고 자기들이 군대가 된 것 마냥 가슴이 부풀렀는데 바로 직행하면은 일주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되는 해안선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육로로 가는 직행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빙빙 둘러서 물도 길도 양식도 없고 극심한 사막의 기후가 있는 홍해를 통과하는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의 기대치와 현실의 실제 경험, 환경 그 사이에는 까마득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광야길로 가는 길이 아니었으면은 바로 전쟁을 치르면은 이들은 말이 군대지 사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봐주고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이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가본 길로 지금 내 길을 비추어서 불만과 불평의 근거를 삼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자기 가는 길에 다시는 같이 가시와 넘어지는 돌뿌리를 스스로 집어던져 제 갈 길을 막는 자해적이고 자학적인 행동입니다. 병적으로 계속되면 피해자 신용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예수처럼 죽어서 자기의 의를 보이겠다는 끝까지 교만했던 가룟 유다의 무서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군대인 줄 알았는데 오합지졸도 안 됨을 자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픕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음을 축복의 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나를 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여정을 내 인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언약의 말씀 안으로 그분의 인도 안으로 안심 놓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워도 절망할 수 없고 실패가 아닌 것은 이런 길을 주신 분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 안으로 옮기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신뢰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옮기시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얼마나 읊조리고 새기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사건의 추이를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조정관을 맡기고 살아왔는지요? 내 인생 여정에 주신 어떤 것도 어떤 만남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인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연히 보이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출발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내 인생 여정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3장 8장 22절 말씀을 믿습니다. 주신 만큼 안 주신 만큼 모든 종류와 가지를 포함해서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변과 환경을 대우하고 감사와 기대로 사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대우해 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임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최고의 고독한 자리에 나는 혼자였는가, 혼자인가, 아니면은 함께하는 이가 있는가? 나는 혼자인가? 나는 함께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2020년 3월 5일 이후로 초기부터 교회 안팎으로 혹독한 루머와 건강의 위해들을 성도님들과 더불어 다양하게 받으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모이지도 못했고 이제는 모일 장소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온라인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회의 사역과 활동에 전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지혜와 힘을 보태며 함께하는 분들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모이는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체로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도 조건도 없는데 누군가의 세심한 인도와 간섭의 역사가 분명한데 누가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일을 구상하였는지요. 우리 모두가 혼자 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만 동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옆에 누가 함께 계셔 주었는지요. 우리는 앞을 가로막고 홍해 같은 코비드-19에 기가 질리고, 뒤는 건물을 빌미로 도로 애굽의 종살이 같은 틀에 넣으려는 맹혹한 건물주들의 사이에 끼어 있던 저희 형편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다음 주일 저녁 26일 교회 파킹장에서 30분 정도 그냥 잠시 모이겠다는 것도, 정작 저희가 10년째 세내는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거부를 당했는데, 다른 형제된 교회들이,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될 교회들이, 이웃교회들이 긍정적으로 사용해라는 회신을 해줍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포로로 잡지 못하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 교회가 들어서기까지 저희들이 광야 교회로 세워서 성막을 세우고 장막의 삶을 하는 데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의 보호 말입니다. 마치 문설주 기둥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난에서 집과 집안을 지켜준 것처럼, 백성들 뒤에 처진 법이 없던 구름과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의 위협을 막으니까 생명의 말씀, 밝은 빛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피로 발랐던 문설주 그 대문을 들고 나오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적을 붙이지 않아도, 붉은 대문 없어도 그 붉은 대문 대신 예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언약의 백성을 살리려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였습니다. 이 기둥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연기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성자 예수님이셨고, 이 기둥은 성전 번제단에서 밤낮으로 불과 연기로 타올랐던, 번제물로 타올랐던 어린 양 예수의 제물이셨고, 성소 분향단에서 밤낮으로 분향단으로 향으로 타올랐던 예수를 사르던 불과 연기였습니다. 십자가로 앞장서 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의 임재를 저는 이번 주간에 받았던 이웃교회들의 다정한 이메일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영접해 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런 이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영접하는 입장에 세워줄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도 수고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공급해주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공급해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도 좋겠고요. 전화도 좋겠고요. 카드도 좋겠고요. 감사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기본 예수인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앞에 있는 길을 묵묵히 여러분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먼저 당하는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들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가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줄 것이고 뒤에서 막아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뒷배바람으로 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 낀 우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 인도 안으로 들어가는 보호를 받으시는 그런 접경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인도를 위해서 주께서 희생하신 번제단과 분향단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문이 나를 따라와서 잠언에서 주께서는 일곱 기둥으로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서는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닫혀있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시야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게 하시고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인도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7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우리의 남은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